빅 이벤트 두 개가 시너지를 분명히 낼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이거였죠. 이게 내수 확 살고 그쵸. 주시장 불 한번 뿜고 금리는 내려가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문재인 측면이 하나 생깁니다. 월드컵에서 독립기념 행사까지 쭉 가는 동안 너무 이게 과열이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고승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엔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당선하고 나서 한번 나와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1년하고 한 달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기억에 한 작년 11월에 당선된 지 한 3일 만에 제가 나와가지고
아 맞아요.
막 떠들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를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저도 네네.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 이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그런 미국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전혀 다른 미국이 전혀 다른 세계 질서를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세계 경찰로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자유주의 이념, 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확산하고 이런 개입 없다 이제 없고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상징적인 워딩으로 제가 역사의 종언에 종언이다 했는데,
그렇죠. 역사의 종언이 종언이다.
종언이 이제 종언돼 버렸다, 끝났다. 뭐 근데 저는 저희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마이론 리포트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아, 다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네, 그리고 뭐 그 차태서 교수라고 그
개정책자
아시는 분일 텐데 그분이 쓴 30년의 위기라는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아 이게 다 비슷한 관점이 있구나 싶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제가 드렸던 말씀이 1기 트럼프와 2기 트럼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인적 구성이 너무 다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지금 딥스테이트라고 공격을 했던 그러니까 관료 체제가 남아 있어서 좀 폭주하거나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면 제어가 됐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다. 이미 다 트럼피즘 세력으로 바뀌어 있다. 공화당이. 그쵸. 의원들조차. 그러니까 의회의 견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또 트럼프의 경험치도 쌓였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맞아요.
보면 그 정부 효율부가 일단 딱 기억납니다. 또아지가 기억이 나고요.
또지요.
네, 그게 머스크가 이제 벌인 일인데 그게 사실 잘 마가한테는 어떻게 프레임이 되냐면 딥스테이트 공격이거든요. 아주 강고한 관료체계를 공격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머스크가 나섰던 거는 뒤에 뭐 피터 딜도 있지만 기술 자유지상주의자라는 세력들이 사실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공화당.
기술 공화국이라고 하죠. 요새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정말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피터 틸 마피아 라고 얘기하는
보통 페이팔 마피아라고 네. 하는 네. 피터 틸 마피아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게 약간 구현이 된 거죠. 그리고 USAID 그다음에 WHO 뭐 이런 그다음에 각종 기후 협약 뭐 온갖 것들에서 미국이 더 이상 그다음에 USAID는 자기들의 어떤 그 패권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헤게모니 같은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그만큼 세계의 제국으로서 도와줄게. 뭐 이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자유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원조를 통해서 이거 싹 다 없어졌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제 표현은 뭐냐면 지구의 어려운 과제들의 나름 그 조별 과제 조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다 때려친 거예요. 이제 미국이 다 때려친 거고.
안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투자신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해방의 날.
아하, 그렇죠.
그리고 뭐 다행히 충격이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그걸 통해서 시작된 어떤 그냥 본격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여되는 상호 관세 그다음 무역 협상 뭐 거의 1년간 난리였죠. 난리였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막 좌충우돌하고 막 했는데 대충 정리가 됐어요 또.
맞아요. 네. 되게 저는 인상적인 게 와 야 관세를 15%로 낮췄어 대박이야 이랬는데 아니 원래 안 내고 있었는데 뭐 대박이야 원래 내지도 않고 있었는데 15%로 낮췄다고 기분이 좋아졌어 막. 아 이런 거 보면 되게 사람이 신기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우리 원래 FDA 때문에 영이고 막 이랬는데
원래 없었는데 15%라고 다행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제가 웃긴 거죠.
뭐 근데 이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힘이 셀 때였고 집권 1년 네. 차라서 그래서 뭐 관세 통한 판 흔들기를 일단 한번 한 겁니다. 한 거고.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할 뭐 여력도 의지도 없고 그다음에 또 많이 해놨고 또 그래서 올해 웬만하면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협상이라는 거는 시간이 좀 쫓기는 쪽이 불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맞아요.
우리도 기업들이 힘들기 때문에 좀 쫓기고 있었지만 다행히 공장을 바이든 때 많이 지어놓은 바람에 현대차 빼고는 또 견딜만한 부분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대기업이 있어서 아는데 그 내부 네. 사정을. 근데 또 미국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래도 막판에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내년이 저도 궁금해졌고 하는데 마침 이 대표님께서 한번 네. 전망해달라고 하셔서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1년을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 우리 이제 그러면 2026년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게 내년도 힘들 겁니다. 이제
내년도요?
예. 뭐 당연히 그렇군요. 변동성이 심할 거고. 아하. 뭐, 근데 또 트럼프가 무슨 일을 갑자기 벌일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당장 어제 새벽인가도 그 그린란드에 특사 파견한다 그래서 또 판을 또 흔들고 있는데 그 얘기가 또 뒤에 나올 겁니다. 사실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걸 좀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는데도 네네. 결국 연결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일정부터.
일단,
네,
일정부터. 일단 1월. 1월에, 그러니까 아직 1월이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1월에 할 것 같아요. 이게 네네. 뭐냐면 아이파라고 해서 왜
아이파
그러니까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라는 걸로 해서 요걸 근거로 만들어서 관세를 부여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무슨 근거로 관세를 이렇게 때리냐?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뭐 그런 거죠.
이거죠. 이걸 갖고 했는데 이게 1, 2심에서 졌잖아요. 행정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정, 주요한 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관세 그, 뭐, 법대로 한 거 아니네. 이런 이제 소송이 걸려있는 네. 상태고 대법원 결정이 이제 그렇죠.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제가 그 무역협회에서 요 관련해서 설명회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는데 제가 다녀왔거든요.
네네.
예, 근데 미국 언론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를 좀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무조건 행정부 패소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무역협회 전문가들 입장, 거기 나온 또 뭐 그 대형 로펌의 변호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진 않다.
아하.
반반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패소한다는 전제로 관세 한급 어떻게 받을 거냐.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뒤에 설명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앞쪽을 좀 많이 들었고, 저는 이제 그쪽 연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1월입니다. 그리고 3월 중국 전인대가 있죠. 전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15차 규획, 경제계획 같은 거죠. 그런 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아마 중국 제조 2035 같은 거, 그런 게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중국 제조 2025처럼 뭔가를 탁 붙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거 아마 주로 AI나
그쵸,
뭐 아주 첨단 우주 양자역학 이런 양자 컴퓨팅 이런 거에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중국 제조 2025는 대성공을 한 거거든요.
이미 더 초과 달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제 기억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독일 정도까지만 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훨씬 뛰어넘어버렸죠.
네. 뛰어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원을 집중 투자한다라는 게 그리고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정동 교수님 서울대 가끔 이제 뭐 이런저런 기회로 뵙고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시간도 압축을 하고 워낙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공간의 압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실 좀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두렵다. 사실 저도 한국 제조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모 회사가 사실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좀 있고요. 일단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 트럼프가 방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이죠. 확정입니다. 그리고 5월 이게 중요한 거죠. 페드 의장 교체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케빈 해시시냐, 그러니까 케빈 vs 케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워시냐. 그래서 원래는
어떤 케빈이냐?
금리 강경한 이제 금리 인하론자에 가까웠던 해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측근 안 치는 거 아니냐? 중앙은행 독립성 요새 그런 게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워시도 좀 물망에 오르는 것 같고, 근데 또 막 인터뷰도 하는 거 보면은 뭐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해시 가능성이 지금 최근에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네. 워시는 그냥 약간 그 페이스메이커 정도 아니에요.
들러리 굳이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의식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 해시스로 그냥 바로 가버리면 엄청 욕을 먹을 거라서.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고민해봤는데 걔는 안 돼. 이런
너무 측근을 안 쳐서
그렇죠,
동일성이 아니야. 우리는 다 고민했어.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6월에 뭐가 있습니까?
아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네.
월드컵이 있고. 7월에 이게 큰 겁니다. 생각보다.
아하.
독립 250주년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진짜 메인 이벤트 중간 선거가 있죠. 네.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의석수를 교체하는 거의 다고 그다음에 뭐 상원이야 원래 이제 나눠서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미확정인데 가능성이 꽤 높은 게 G20 전후로 해서 시진핑의 방미 이런 정도까지가 이제 1년의 스케줄로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짚어본 제가 이제 그룹 내에서 보고서 만들 때 썼던 일정들은 이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정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네. 네. 일단 대법원 판결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자체로 막 뒤집어지거나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각국과 체결한 관세협정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 환급 이슈가 생깁니다. 다만 근데 이게 트럼프도 머리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 행정부도. 그래서 뭔가 막 돈도 막 뿌리고 하는 게
우리 돈 버렸어?
다 썼는데?
이럴라고?
이런 버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사실 그건 모릅니다만
아니 국민들한테 다 줬는데 뺏으라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
완벽하게 포퓰리즘적인 언술인데 이게 사실 먹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무역협회 설명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더 중요한데 아까 그건 약간 반농담인데 요거는 진짠 게 환급조차 생각보다 복잡해요. 보니까. 그래서 빠르게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쓱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관세환급 문제는 이슈가 될 건 될 거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패소를 할 경우에 이제 그거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 뭐 원래 좀 그런 걸 하려고는 하는데 품목 관세라고 하죠. 그 중심으로 아마 무기는 바꿀 거다. 이제 정밀 타격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체 폭격을 했다면 그래서 근데 요거는 USTR 조사들이 보통 다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까다롭고 미국도 집행하기가 그 대신에 대응하는 기업들도 좀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복잡도는 좀 높아집니다. 뭐 그 정도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래서 저는 아무래도 계속 기업 입장의 리스크를 그쵸.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3, 4월 일정 아까 말씀드린 그 전인대부터
중국에서
네, 트럼프의 방중까지를 보면 일단 전인대 통해서 내부 정리 한판 하는 거거든요. 시진핑이 그리고서 이제 홈그라운드로 트럼프를 딱 불러들인 거고 트럼프도 중간 선거 앞두고 이 내부 정리하기 전에 가서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미묘한 휴전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어정쩡한 휴전 상태를 좀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트럼프 변덕이 심해서 그쵸.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끝까지 모릅니다만 일단 그게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5월에 신임 페드 의장은 뭐 해지 거의 확실히 하지만 뭐 하여튼 내외부 비판에 직면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도 자꾸 흘리고 이러고 있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워시가 된다고 해서 엄청난 매파 의장이 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된다고 해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6월부터 북중미 월드컵 치러지고 연달아 7월에 독립 250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를 건데 6월에서 이 7월까지 가는 일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은 기본적으로 내수를 띄울 수 있잖아요. 부양을 할 거고 경기를 띄울 텐데 이제 다만 이제 미국이 워낙 크고
그렇죠.
축구 열기가 유럽 남미랑 좀 다르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관광이나 각종 부대 행사나 이런 걸로 이제 좀 수요가 촉진이 되면서 이제 그 내수가 촉진이 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립 250주년 행사는 딱 200주년 행사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때가 70년대 그 포드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행사가 크게 치러지는 지역별로 일부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던 걸로 그때 검증이 됐고요. 경기 부양 효과 있었고 포드 대통령 당시 지지율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주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막 10%포인트 20% 이렇게 뛰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5%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아하. 분위기는 조금 괜찮았던 근데 이제 이게 연달아 가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빅 이벤트 두 개가 시너지를 분명히 낼 거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이거 있죠. 이게 내수 확 살고 그쵸. 주시장 불 한번 뿜고
독립행사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뿜잖아요. 쫙 막 살아나면서 이제 막 금리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5, 6, 7이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문제인 측면이 하나 생깁니다.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 영향이 지금 올해 한 해, 그러니까 2025년 한 해는 생각보다 약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원 내에서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일단 뭐 당연히 관세를 예상해서 미리 선적해 온 거, 그다음에 그런 수입품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수입 업체들 일단 감내를 했던 부분. 좀 손해를 약간 마진을 깎더라도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연된 인플레 아니냐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엄청 막 뛸 거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저 5, 6, 7 금리 인하부터 월드컵에서 그 독립기념 행사까지 쭉 가는 동안 너무 이게 과열이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사실 인플레가 얼마나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논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억눌리는 상태냐. 논쟁 중이긴 한데 어쨌든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돌이 하나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나 월드컵 250주년 행사 모두 대수를 자극하고 경기를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인플레를 자극을 할 거고.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이걸 이렇게 인플레를 누르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걸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주식장도 좀 띄워서 갈지. 이게 트럼프가 처한 약간의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좀 영어로 하면 제가 이제 머들링 스루라고 하는데 힘겹게 나가 어떻게든 헤쳐나가 요거를 싸게 돌파해 나가는 게 내년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
여름에.
네. 여름에 쭉 내년 내내 아마. 그러니까
인플레가 그, 어떻게 되느냐가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그렇죠. 저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그쪽 정리하고 나서 5, 6월, 7월 쭉 오는 과정에서 한번 그걸 한번 유심히 다들 보시면 되겠다. 그때 이제 그런 정책 포인트들에 그 좀 주목해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효친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재미는 있었죠. 그 대국민 연설을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최대 세금 환급을 하겠다.
아하.
사실 이것도 띄우는 거잖아요.
아하.
그리고 군 복무자들에 대한 전사 배당금 워리어 디비던드라는 거를 이렇게 주겠다. 이것도 뭐 거의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1776달러를 준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1776.
그래서 저희 월요일에 논쟁했어요. 이게 무슨 수치냐.
1776년인가요?
맞습니다.
아 진짜? 찍었는데.
대박.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네.
왜 이건지는 모르는데 딱 했는데 그것만은 설득력이 없어.
177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 독립.
독립. 아하.
그런데 독립 200주년.
그래서 이제 250주년이 딱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우리 전사들, 우리 우리의 이 군인들에게 주겠다. 뭐 말이 되잖아요. 되게 트럼프스럽지
그러네요.
않아요?
그러네요.
뭔가 애국주의적이고.
네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딜레마 상황을 돌파하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부양수를 딱 던진 거죠. 세금 환급과 그 전사 배당금, 뭐 일종의 현금 지급성 이런 건데, 그다음에 뭐 햇시세 이제 대안을 자꾸 얘기하는 건 뭐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너무 욕 먹을까봐 이런 건데, 어쨌든 메시지 관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들링 수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로 넘어가죠. 보통은 야당이 유리합니다, 항상 중간 선거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당연히 유리할 텐데 민주당이 지지부시네요. 요새 미국 물론 최근에 재보궐선거 같은 거 우리로 치면 많이 이겼어요. 근데 이게
뭐 뉴욕에서도 이기고
근데 좀 이길 곳에서 많이 이겼고 물론 좀 새로운 그러니까 여긴 공화당 턱밭인데 이런 데서 이긴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경기가 확 뜨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여도 사실은 여당이 좀 불리한 게 기본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그 주지사들하고 막 했던 게 그 게리맨더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구를 굉장히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엽기적인 거였거든요. 그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정치학 교과서에 아 민주주의가 후졌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도 경험했어요로 나오는 사례예요. 근데 이걸 2025년에 한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는 되게 많이 후졌었죠 지금. 그래서 이미 옛날에 많이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그럼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걸 이렇게 예상되는 행보는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플레를 어떻게든 억누르는 조치나 정책들도 좀씩 던지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디 나타날 것 같냐 그러면 사실상 이 관세 부과 무역 협정 요 테크트리로 해서 사실상 투자 유치 내지는 삥 뜯어온 돈 있잖아요.
그걸로
여러 공장이 이런 걸 지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기공식에 막 우리가 했다 가가지고. 미국이 위대해지고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이제 또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겠다. 요게 아마 이제 내년에 그 각 이벤트별로 하고 그걸 쭉 연결해 봤을 때 어떤 그림일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고민해 본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보고서에, 내부 보고서에도 쓴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내년이 딱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네요.